역사 고전 강의 22강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걸 녹음하고 올린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세 번째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2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착각했나 봅니다. 세 번째라고 착각을 했나 봐요. 지금 아직 역사 고전 강의 한 페이지를 한 장을 안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세 번째. 자, 과학. 미래에 대한 비전은 확실한 지적 권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했는데 바로 과학이 이 역할을 했다. 그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과학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썩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렇게 보면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자잘하고 사소한 것에 영향을 받고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춥죠? 제법 춥습니다. 어제도 좀 많이 춥던데 오늘 이제 뭐 본격적으로 겨울이죠. 제가 어제 월요일이어서 충청북도 제천에 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교사들 상대로 하는 그 강의를 하러 갔다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올해는 여러 가지 그 질병 때문에 보통 7번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5번을 했어요. 그래도 5번이라도 하게 된 게 다행이다. 근데 오는 길에 이제 9시에 끝나고 오는 길에 중앙고속도로에 있는 치약휴게소라는 곳에 잠깐 들러서 항상 올 때 거기 들러서 뭐 손도 씻고 오고 그러는데요. 끝나고 뭐 손 씻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 차를 주차하고 화장실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어찌나 춥던지 손 씻고 와서도 차에 들어와서도 덜덜덜덜덜덜 떨렸어요. 그래서 오는 내내 그 떨림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리고 몸에 막 두드러기도 막 잔뜩 나고. 아 참. 손이 그냥 싹 손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운전하면서 예, 밤에 그리고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중앙고속도로 원래 차 없지만 월요일 밤에 차가 있겠습니까? 9시 반 10시 그 무렵 그 시간에 예, 특별하게 막 자기가 어떤 일이 없는 한은 그 시간에 월요일에 그 시간에 거길 다닐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오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추위가 해마다 추위를 지금 몇 번째 겪습니까? 이 추위를 소설 뭐 첫 추위 겪을 때마다 아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익숙되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학으로 알고 있죠. 기상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그래 추운 거야 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왜 이렇게 춥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마치 처음 추위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안 해서 그런가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조금 해서 그런지 정말로 많이 하면 그런 것에 무덤덤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해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법칙과 그 옛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란한 것, 마음에 난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지 않을까 해서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헛소리 그만하고 273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문단을 보겠습니다. 과학이 국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그것은 사회적 권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잉글랜드 왕립학회와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잇따라 창설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도 과학 관련 학회와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후원이죠. 국가의 후원을 받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잉글랜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는 러시아라든가 프로이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뭔가를 후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 그것을 가지고 국가의 이념적인 적어도 이념적인, 아니 적어도 아니죠. 넓게는 이념적인, 그리고 적어도는 국가의 지향점을 그쪽으로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즉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근대적 국가, 네, 저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말하는 고가 국가라고 그러죠. 이런 걸 많이 거둬서 많이 쓰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징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잉글랜드 브리튼 섬에, 브리타니아 섬에 들어와 있던 로마군들도 쇠퇴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경 80km 안쪽을 지배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확실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그 주권체 또는 정부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장에 뭐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뭐 하는 것도 버거운데 뭐 과학을 후원하고 하겠습니까? 과학을 후원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게 과학의 발전만 보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잉글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후원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요 상응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 그런 자리에 올라섰다. 그럽니다. 그리고 과학이 넘겨보면 이제 드디어 274페이지로 갑니다. 세계를 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제공했다. 근데 여기서 세계는 그럴 때, 우리가 세계라고 말할 때 꼭 세계라고 하는 게 지리적인 그런 곳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일상적으로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이라는 말하고 세계라는 말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왠지 좀 심정적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 쓰는 것 같고, 세계 그러면 객관적인 또는 학문적인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같지 않습니까? 세계관, 세계관의 학으로서의 철학,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는데, 그때는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관이라고는 하지 않죠. 세상살이가 말이지, 이렇게 말했지, 세계살이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그 차이들인데, 제가 어제 이번에 제천에서 뭘 했냐면, 요즘에 시학 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강의 듣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시고 하니까, 이제 서사와 창작 원리에 관해서 했습니다. 좀 밀도 있게, 좀 코로나 아니었으면 밀도 있게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점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이제 한 달에 책 한 권씩 고전 텍스트 제가 소개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뭔 얘기야? 어쨌든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이제 이번 올해의 마지막 강의니까 국어를 잘해야 된다. 국어 그 이제 은유가 나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은유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 은유를 잘해야 된다.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많이 궁리해야 한다. 그런 얘기. 공부는 한국어 잘하는 게 제일 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세계라는 말하고 세상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죠. 274페이지. 이 역사 고정 강의, 철학 고정 강의, 문학 고정 강의는 좀 그런 건 아닌데, 문학 이론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역사 고정 강의하고 철학 고정 강의는, 특히 이 역사 철학, 이 두 개의 고정 강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책들이어서 일종의 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계는 자연현상, 인간 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것, 이럴 때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인간 행위자죠. 사회와 국가. 이런 개념들은 기본 개념들이 있어야 확장된 독서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역사고정 강의는 기초도서잖아요. 기초도서니까 이런 거는 일단 머릿속에 좀 익혀야 되겠죠. 그런데 세계를 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제공했다 그랬으니까 세계를 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변화하면 그 변화한 것에 따라서 이론 체계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체계에 근거해서 자연현상, 인간, 인간조직이 또 설명되는 것이고 이렇게 상호 그 순환관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상호 순환관계에 들어선다. 이 체계에 근거해서 세계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고요. 이를테면 중세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온 범주와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세속의 국가를 설명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17세기에는 이런 설명이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7세기에는 다른 설명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적인 범주들을 또는 기초적인 관점들을 또는 기초적인 방법들을 과학이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뭐 종교적인 신념이 강력한 사람이라 해도 과학이 제공하는 기초적인 이론 체계를 벗어날 수 없죠. 그걸 벗어나버리면 당장 죽잖아요. 그죠? 아주 뭐 저속한 예를 들자면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 나는 코로나 백신 안 맞아도 된다. 죽죠. 지켜주시겠죠. 그것도 뭐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와는 아주 우리라고 보니까 저와는 저는 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과학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니까 저도 저 기독교 신자한테 과학에 근거해서 생각해요. 천주교 신자는 뭐 과학 뭐 하느님 안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용되는 피지카의 영역, 즉 피직스,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영역과 메타피직스, 그것을 넘어선 영역을 잘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구별을 하든지 저는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그냥 메타피직스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구별이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선이 있다 그럼 구분일 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하고 또는 구별을 못하면 그건 광신이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학은 비전의 원천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거죠. 비전이라는 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 앞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 비전이라는 영어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면 미래에 대한 전망 이쯤 되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비전, 미래에 대한 전망. 방금 말한 근본 범주, 이론적 체계, 자연, 인간, 인간 조직에 대한 원리적 설명은 비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전을 구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예도 막부 말기에 그 환경이 변화했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예도 막부의 중심 지역인 중부 지역, 교토, 오사카, 그리고 동경 이렇게 있는 지역에 더 이상 봉건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이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근본 범주를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데 막부의 관료들은 그리고 쇼군이라든가 이런 고위직에 있는 그 지배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런 근본 범주들을 가지고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이런 근본 범주하고도 밀접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 예측이 덧붙여지면 비전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이 미래 예측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 예측이 없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뭔가 전망이 있어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규정이 되어서. 또 뭐 허황된 미래가 있으면 오늘 또 허황되게 살 테고, 알찬 미래에 대해서 알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알찬 계획이라는 게 이제 오늘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즉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적절한 선에서 구별해서 하고 싶은 것이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구별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죠. 그러니 그것은 미래는 완전히 현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를 구속하기도 하고 현재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현재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 하나를 규정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져다 줄 수 있어야만 17세기 이후에 세계관의 근본 범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먼저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미래 비전이 일단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신국론에 나오는 역사의 종말과 하느님 나라의 도래. 그것이 바로 17세기 이전의 유럽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미래의 비전입니다. 그게 30년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하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럽은 적어도 이때 이후로는 유럽은 기독교가 쇠퇴하죠. 그래서 세속화라는 현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때 1800년대 지나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 그 즉 브리튼은 이제 빅토리아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세속화의 경향이 아주 강력해졌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는 선교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 그 여파가 계속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밀려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죠.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가 가톨릭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로마 교황은 항상 유럽 사람들로 선출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아메리카 사람이죠. 이게 진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가톨릭의 세력 또는 가톨릭 신자의 분포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늦었지만 어쨌든 그게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신경 쓰는 것도 그냥 진짜 속된 말로 하면은 사업이 되는 곳이니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유럽에다가 백날 신경 써봐야 뭐 도이치란트에 있는 아헨 있잖아요. 아헨. 벨기에와 네덜란드와 도이치란트의 경계선에 있는 그 아헨. 이런 데 가면 뭐 한 집 건너 성당인데 성당이 그렇게 많다 해도 신도가 많지는 않거든요.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죽기 전에 한번 가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때 미래 예측에 나선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입니다. 이 두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학문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고 학문으로서의 과학, 즉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과학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현상을 그냥 설명하기만 한다. 그것이 고대의 과학이니까 중세의 과학이었다면 근대 과학은 세계관으로서의 과학입니다. 역할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결합이 되면, 과학과 역사가 결합이 되면 바로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벌써 인간 정신의 진보 이런 건 이제 수학이나 과학, 근대 과학의 의해서 진보하는데 그렇게 해서 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역사적 개요다 그렇게 내면 이제 퍼스펙티브인 거죠.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개요를 쓴 게 아니에요. 진보에 관한 개요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과학혁명하고 계몽주의는 서로 짝을 이뤄서 발전하게 됩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마케팅용 어떤 그런 것이라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바탕에 놓여 있어요. 이 두 개가 결합해서 근대적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시대정신은 안정되지 못한 체제에서 살 때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런 이념적인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불안정한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지금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근대 철학 그런 거 이런 거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곧바로 이어서 말씀드린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이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형이상학적 원리가 뭐냐 이걸 이제 정리해서 석사 논문이 무슨 연구가 있습니까? 정리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근대 정치 철학은 홉스에서 헤겔까지다 그렇게 흔히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헤겔을 가지고 헤겔의 이제 정치 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썼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그 시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했으니까 보면은 참 미묘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의 시대 정신을 창출해냈다고 하는 게 좀 괜찮아. 이게 조금 뭐랄까요. 그냥 애들이 대단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했을까? 뭐 이런 약간의 찬탄. 찬탄 정도, 예, 경탄까지는 아니고 경이롭지는 않고요. 그냥 기특하다고 하는 느낌은 좀 그렇고, 예, 기특한 건 뭐 대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대견하지 않을 때 기특하다 정도. 노력은 했다 그 정도인데 결과물도 좀 대단하니까 찬탄 정도까지. 경탄은 신의 경지에서나 일어나는 일일 테고, 네, 찬탄을 보내게 됩니다. 찬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표지 그림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표지 그림은 그런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저작인 거죠. 토마스 홉스의 표지 그림은. 그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22강 가지고 정말 너무 울고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또 나중에 저 오트프리트 회패 정치사상사 그거 할 때도 또 하겠습니다만 재밌고 중요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책들은 어떤가 그런 걸 보니까요. 다음 시간에 저기 275페이지 홉스 리바이어던의 표지 그림 그거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